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미시이고 여기 비버튼4에서 활동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들은 이 비버튼4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여기 오늘 우리가 한 무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집에 계시든지 차에 계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버튼4 Kids Drive Summer Kids Drive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의 last name이 성이 A부터 L이면 3시와 4시 사이에 오시면 되고 M부터 Z면은 4시와 5시 사이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고 브랜 목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세상이 뒤집었을 때라는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첫 번째 교회의 역사이며 전 세계에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과의 삶에 똑같거나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매우 흡사한 초대교회는 다원주의 문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관념 형태의 세계에서 신념체계를 발견했으며 그중 다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 자체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이 교회들은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그때 더 많은 아이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다르게 믿는 사람들로 인해 성장했습니다. 다르게 성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코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갑자기 몰두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는 이들을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의 삶에서 이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전환입니다. 이 경험을 설명할 더 좋은 단어는 없습니다. 전환은 어떤 사람들이 한 가지를 믿었다가 회심하여 다른 것을 생각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요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원시적이고 마음이 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환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이고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시적인 기독교 사고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또한 개인 수준에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교회 사람들조차 이 말을 들을 때 내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가 가장 적합한 단어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 중 하나를 성서에 넣고 그 내용을 보면 대답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험을 설명하는 두 가지 다른 진술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서를 읽고 실제 개종을 볼 때 전환을 이야기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는 극적이고 시각적입니다. 일부는 조용하고 장면 뒤에 있습니다. 일부는 갑자기 발생합니다. 또 일부는 더 느리게 발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이야기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환이 생겼는지 규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전환을 볼 때 패턴을 개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모든 사람의 전환이 동일하거나 특정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범주의 삶은 특정 시점에서 특정 방식으로 보입니다. 제 말은 곧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주 금방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변화는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거꾸로 돌리는 이 사람들은 전환했습니다. 이제 왜 제가 이 말을 말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전환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전화를 볼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말하기 매우 쉽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전환할 때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회심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이것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상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을 예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 번째 옵션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세부 사항 중 일부는 바울에만 해당되지만 그에겐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개종에 대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험에는 요소가 있으며 그 경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과정과 많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비슷한 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러한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현재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그 과정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의 자신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성서에 있으면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을 이벤트 순서로 보겠습니다. 7장에는 스티브는 살해당했고 살해당하는 동안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켜보았습니다. 8장에는 사울은 박해의 배후에 있었으며 그로 인해 산란이 일어났습니다. 또 8장에는 예수 운동 박해 때문에 사마리아로 퍼져나갔으며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8장엔 이디오피아 4시의 침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서 가서 다마크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려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크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전환은 첫 번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대결로 시작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말 그대로 땅에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땅에 두드리게 쓰러지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빛입니까? 아니면 목소리입니까? 그가 땅에 쓰러진 진짜 이유는 그가 진실과 대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실이라고 생각한 것 이외에 진실과 대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지 않은 신과 충돌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가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마음에 신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원하는 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은 실제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답은 5절에 있습니다. 사울은 말하기를 사울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의 신은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대면한 신은 그가 원하는 신이 아니지만 여기서 진정한 신을 대면했습니다. 이 만남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은 나는 신을 알고 그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제 잠시 여기에서 멈추고 사울과 우리의 일부 차이점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유사점도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사람들이 사울의 신과 같이 건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이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에게 그 신을 묘사하도록 요청할 때 그들은 종종 그들에게 맞는 그들의 삶의 작동 방식에 맞는 신을 구사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사물에 대한 깔끔하게 맞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상상하는 신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신을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하나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이 말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말 자체 모두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앉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모아 우리가 원하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신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상황에서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신이 단순히 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의 부산물이라면 그 신은 실제로 우리를 변화할 수 없고 또는 우리를 변형시키거나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우리의 상상력이나 우리의 마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상상력 또는 여러분의 마음의 구성의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보다 또 우리의 상상력보다 더 큰 하나님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잠깐 여행을 했습니다. 저는 몬타나에 와서 외딴강을 떠나 낚시를 했습니다. 전자와 미디어에 벗어나고 싶었고 지난 6-7개월에 대한 반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에 혼자서 생각한 결론은 제가 불안한 상태에서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볼 때 저는 과민하고 지나친 분석을 해왔으며 그 행동은 결국 내 불안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모두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제가 인식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보편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점에서 무언가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올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자기의 주의자가 아닌 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전달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만드신 신이 우리 불안해하는 우리를 실제로 우리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이 한 편지에서 요한이 말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단어를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비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큽니다.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이 당신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와서 아니요, 당신은 자신에 대해 틀렸습니다. 당신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큰 경우일 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제화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단지 여러분의 마음의 구성일 경우 여러분의 마음보다 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기 시작한 것은 전환의 요소 중 하나는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 몇 권의 책에서 읽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우리 이해 이상으로 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리를 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전언 설명에서 이것을 주의 검색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생쥐는 고양이를 찾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생쥐를 찾습니다. 그리고 쥐는 고양이가 쥐를 찾고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검색해서 찾을 때 일어나는 것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찾고 있었으며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대립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리 삶에 접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들고 다마크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전환을 갑작스럽게 됐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갑자기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갑작이라고는 설득이 안 됩니다. 그는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다음 단계의 개종을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대립 후에 고려 사항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공식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어둠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일정 기간 동안 어둠 속에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사울이 한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편지에서 그의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모든 이해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전에 본 적이 없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길에서 하나님과 마주친 순간 구세주에 대한 새로운 현실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구세주가 십자가에 저주받지 않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마주할 때 그의 예상을 직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시 성경을 볼 때 모든 종류의 것이 의미가 있고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구약 성경 이사야로 돌아가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첫 부분에서 구세주는 강한 왕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에는 구세주는 고통받는 종이라고 써 있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에는 수세기 동안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동물의 피로 죄를 덮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동물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미래에 무언가를 지적한다면 어떨까요? 이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생각에 직면한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사울은 강한 구세주를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구세주를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힘을 소원하고 복종하면 축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한 신, 강한 구세주, 순종하는 강한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 이런 차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고통스러운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그것을 이해했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회심할 때마다 전에는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갑자기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것에 대해 그의 편지로 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거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정체성을 위한 모든 그의 시스템이 그에게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대부분은 모자이크 법을 준수하여 사울과 비슷하게 우리 정체성을 갖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성취, 외관, 상태, 성적, 운동, 능력, 소유물 등등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것들을 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들에게는 위기가 생기고 붕괴도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신의 삶을 주사하게 했습니다. 존 버난의 은용문의 우리 문화에서 인기가 없지만 솔직한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전하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드럽고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상처이고 마음이 부서지는 것. 그러나 상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접목이 있으면 항상 절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은 들어와야 합니다. 상처, 절단으로 행해집니다. 여기서 본 것 같이 대결이 있어야 고려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은유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대결과 배려의 불을 통해 오는 전환은 세상을 거꾸로 뒤집는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부서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의 대면으로 끝이 안 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의 상상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열면 수천 번의 작은 회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실함에 많은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충실함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충실한 사람은 과거에 종종 무언가를 지향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열심과 충실함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실하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충실한 것이 과거에 관한 것이라면 채워진 믿음은 미래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는 일에 적용됩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미래에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항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제거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갈 겁니까? 여러분 중 일부는 오늘 말씀이 좋은 알림이고 여러분 중 일부는 방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고 여러분 중 일부는 직면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다시 방문하여 하나님이 계속 당신의 마음을 전환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열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